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는 1월 30일부터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북한은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We will unequivocally defend and we are unequivocally committed.
7.2절부연습 그리고 독수리 연습은 2002년부터 연례적으로 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이는 북측은 물론 주변국에까지도 공식 통보를 해왔습니다. 7.2절부와 독수리 연습은 예정대로 실시될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하는 북한 방송,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거부 성명, 그리고 미한 군사연습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미 국방장관의 설명, 그리고 이들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밝히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 등을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오늘은 이동혁, 윤국한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포함해서 주요 뉴스들을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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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한국의 연합정리훈련인 키리솔브 독수리 연습이 오는 2월 말부터 4월까지 잇따라 실시됩니다. 북한은 지난주에 이들 훈련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북한의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방송 시작하면서 잠깐 들으셨는데요. 네.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오는 30일부터 상호 비방을 중단할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30일부터 음력 설 명절을 맞아서 서로를 자극하고 그리고 또 비방 중상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 이런 건데요. 구체적인 요구 조건도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그 합동 군사 훈련이죠. 키 리졸브와 그 독수리 그 연습인데요. 이걸 중단을 하라는 겁니다. 또 핵 재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측이 이런 요구를 수용을 하면은 어떻게 할지도 밝혔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서 남북관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한국의 당국 물론 그 관심거리인데요.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제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그 북한 측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통일부 대변인, 한국의 통일부 대변인이 자세한 내용의 논평을 통해서 이 북한의 제안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이 그 남북 간의 상호 비방 중상을 중지하자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이 북한이 그동안 비방 중상을 지속해왔지 한국은 비방 중상에 나서지 않았었다 하면서 이 남북 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 북한 측 제안의 핵심이었죠.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주권 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고 매년 국제적인 관례와 합의에 따라서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 통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북한이 정당한 군사 훈련을 시비할 게 아니라 과거의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북한이 핵 재난을 막을 조처를 공동으로 취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국의 통일부 대변인은 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 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인도주의 문제는 시급한 순수한 인도적인 문제는 정치와는 별도로 아무런 조건 없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또 한국의 국방장관 또 기타 그 여러 그 기관들이 이 북한의 그런 제의에 대해서 각기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 좀 관심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반응이 나왔죠.
네.
미국은 사실 그 한국 반응과는 조금 다르게 사실 이게 7차 때문에 미국의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네.
나왔는데요. 그 북한의 제의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를 했고 백악관은 미국과 한국 간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다소 원론적인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훈련이 이 올해 뭐 처음 시작된 것도 아니고 뭐 매년 계속되던 것이고 또 이것은 이미 그 주변국들한테 통보도 하고 그런 그 상태에서 훈련을 하는 건데 북한이 이렇게 거듭거듭 이 문제를 강조해서 하지 말라고 그 요구하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의 이렇게 이번에 그 제의가 나온 배경은 대체로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먼저 그 남한에 대한 유화책이라는 건데요.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도 신년사에서 그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유화책의 배경은 북한 내부 사정이 있다는 건데요. 북한의 지도부가 장성택 그 처형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그 내부 불안 요인들을 제거를 하고 권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이제 이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특히 남한에 대해서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종의 시간 벌기입니다.
네.
다른 분석은 미국과 한국의 그 합동 군사 훈련을 빌미로 해서 그 남한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를 강화하려는 시도다.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한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한 남한 내 반대 여론을 부추겨서 남한 내 그 갈등을 촉발시키려는 시도다 이런 분석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그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지금 이게 이제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자는 거고 한국은 이산가족 상봉부터 먼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뒤로 미루자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그 불만의 표출이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그 북한이 그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북한 측으로서도 그 일종의 그 동계 훈련 중단이라든지 그 공격 헬기를 약간 그 후방으로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 많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그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그 명분을 쌓는 또 그런 효과도 그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또 그렇게 보는 그 관측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 미한 군사 훈련의 내용 두 가지가 이제 훈련이 연속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키 리졸브 훈련 그리고 독수리 훈련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2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말까지 대체로 한 두 달간 계속됩니다. 키 리졸브 훈련은 실제로 병력이 동원되는 그런 훈련은 아닙니다. 흔히 지휘소 연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사시에 한반도의 유사 상황, 그러니까 전쟁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미군이 한반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가상 상황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지휘소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벌어지는 독수리 훈련이 실제 병력이 동원돼서 그 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 당국은 이 두 가지 훈련에 대해서 이 전 북침용,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용 그 연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부인하면서 그것보다는 이 유사 상황에 대비한 전쟁 억지력에 초점을 맡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 일시와 그리고 훈련 내용 이런 것들을 북한 측에 통보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의 의회 조사국의 그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것도 또 하나 참 많은 관심을 끈 사건이었습니다. 그 어떤 보고서 내용이었는지 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의회 조사국은 미국의 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을 돕는 기구인데요. 조사를 진행하거나 보고서를 발굴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관련 그 현안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종종 발간을 합니다. 이번에도 아주 그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북한 내 급변 사태 발생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커트 캠벨 그 당시 국무부 차관 보가 지난 2009년 10월에 그 중국을 방문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상 사태에 관해 논의를 했는가 이런 이제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답변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고 그 보고서가 공개를 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당시 중국 측과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 또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 보고서는 또 북한의 비상사태 발생 시에 그 핵무기와 핵물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그리고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을 방해할 의도가 있는지 정도 의문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급변사태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 이 급변사태, 북한 급변사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세 가지 정도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군부의 쿠데타로 이 김씨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
네.
이것을 또 급변사태라고 할 수 있죠.
네.
또는 이 군부 내 권력투쟁 와중에 이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돼가는 상황. 이것도 급변사태에 해당되겠고요. 또 우리가 흔히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 이 중동 국가들에서 2년 전에 이 민중의 봉기로 철권 통치를 휘두르는 정권들이 붕괴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처럼 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면서 이 마치 아랍의 봄 때와 같은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상황, 이것도 급변사태로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여러 그 엇갈린 관측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전망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가 관련해서 전직 그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네.
아,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같은 경우는 이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켈리 전 차관보는 특히 최근에 장성택 처형을 둘러싼 사태에 대해서도 이것이 김정은의 권력 장악을 좀 더 확 꼬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국 정부 당국자들 가운데서도 이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관측들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 때문에 이번 주에 그 한국에서 그 성김 미국 대사죠.
네네.
서울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가 한국의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언제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엇갈린 관측이 있지만 이것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을 하기는 누구도 쉽지 않은 그런 사안이겠습니다.
네. 미국의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금방 북한이 소위 말하는 그 급변사태가 그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또 일부 언론들이 그 저희 방송을 인용을 하면서 미국의 소리가 상당히 그 냉정한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국내 일부 언론은 아주 들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좀 그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그 기사를 쓴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럴 때마다 이제 그 관심이 가는 것이 그러면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은 북한의 그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극도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그 중국의 태도를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이 중국의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리를 하겠다 이게 중국의 의도라는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북한의 상호 비방 중단 제의 그리고 미 의회 조사국의 북한 관련 보고서 내용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전 국방장관이 회고록을 내놨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한국 관련 내용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역시 또 크게 그 뉴스에 초점이 됐는데요. 우선 이 이 회고록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네, 사실 회고록은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일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게이츠 전 장관은 그 8명의 미국 대통령을 거치면서 중앙정보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그런 인물입니다. 1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 2년여간 국방장관을 지내고 지난 2011년 7월에 공직을 떠났습니다. 그 회고록은 오바마 대통령과 그 주변의 핵심 인물들을 신랄하게 비판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한반도에 관한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지난 그 2010년 11월에 북한의 연평도 그 포격 당시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그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보복 공격을 주장을 했는데 미국이 이를 그 말렸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며칠 동안 그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고 이 대통령을 아주 완곡하게 그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한국군이 북한 진지를 포격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그 연평도 포격 사태 전에 발생했죠. 그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사건을 직접 지시한 것이다. 이런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권력을 승계할 만큼 그 자신이 충분히 거칠다. 이런 그 이미지를 북한 군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벌인 일이다. 이게 이제 게이츠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에 관한 언급도 있는데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이 한국 내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네.
반미적이고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반면에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신력이 강하고 현실적이고 또 친미적인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네. 그 연평도 사건 같은 것은 그 사건에 대한 그 설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대통령에 대한 소위 그 인물평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참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대강 어떤 반응인가요? 한국의 그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의 반응은?
그에 앞서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그 한국의 두 전직 대통령과 그 상대를 하고 그럴 시점에서 이게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에는 당시에 그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그 불협화음. 이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그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하고 그리고 화해와 협력 쪽으로 좀 더 확장해 나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고요. 반면에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이 붕괴를 염두에 둔 듯한 그런 굉장히 강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대북 정책을 둘러싼 마찰, 불협화음이 상당히 적지 않게 공개리에 표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실제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불만을 담은 그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라이스 콘도리사 라이스 장관도 2011년에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 또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 정부와 상당히 적지 않은 이견이 있었음을 반영한 그런 언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의 일각에서는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국의 그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그렇게 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일부에서는 또 불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국경을 넘은 시리아 난민이 2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르완다, 아프리카의 르완다 사태 이후에 20년 만에 최악의 난민 사태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은 이런 그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관심을 쏟으면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난민 지원 또 반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대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미국이 그 시리아 내전 사태로 인한 난민들을 돕기 위한 대규모 그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미 국무부가 지난 15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돈으로 따지면은 3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이 되겠고요. 이번 지원은 그 유엔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네.
세계 식량 계획, 그 국제 연합 아동 기금 등 그 유엔에는 다양한 기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그 이 기구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유엔은 올해 말까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그 의료 지원과 식량, 물, 그리고 임시 거주 시설 등 그 지원에 대해서 모두 65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65억 달러면은 그 유엔 설립 이후에 최대 규모의 인도 지원이 됩니다. 미국의 이번 추가 지원으로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인도 지원은 이제 17억 달러로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난민의 수가 아직 뭐 통계가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2013년에 어쩌면 난민이 300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그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쿠웨이트에서 시리아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도 상당한 지원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앞서 그 3억 8천만 달러 기부를 발표했고 그래서 네. 그동안 시리아와 관련해서 지원한 총 액수가 17억 달러라는 얘기 있었는데요.
네.
다른 나라들도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일 날 각각 발표들을 했는데요. 물론 미국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최대 지원국이었고요. 그 영국 정부가 1억 6,400만 달러, 유럽연합이 2억 2,500만 달러, 일본도 1억 2천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고요. 독일도 1억 1천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한국 정부도 이번에 500만 달러에 상응하는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에는 200만 달러였었고요.
네.
2013년, 지난해에는 400만 달러를 약속했다가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500만 달러를 약속을 했으니까요. 유엔 기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시리아 구호를 위해서 좀 나서달라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한 소위 이제 큰 손으로 치면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도 상당히 그 많은 돈을 그렇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지원 내용은 그 지금 난민에 관한 것인데 앞으로 이제 시리아 평화회담도 이제 열릴 계획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 시리아의 전쟁 상황이라고 할까요? 국제적인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의 그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스위스에서 평화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이 회담이 사태 해결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시리아 내 인도 지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내전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유엔은 2011년 3월 그 내전 발생 후에 최소 300만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를 전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리아의 사태가 단순히 이제 반군과 그 시리아 정부군과 그러니까 그 아사드 대통령 측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또 그 반군 내에서는 그 또 내부 또 그 세력 다툼도 있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양상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시리아의 그 내전 상황은 사실은 현재 단계에서는 이 지역 분쟁으로 그 확산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리아의 이웃 국가들인 이란 그리고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가 그 시리아 바사드 알 아사드 정권을 적극 지원해서 이 군사력을 그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역 간 분쟁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시리아 내전의 성격이 수니파와 이슬람교의 큰 종족인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그 대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종족 간 이슬람 지역 영내 국가들의 종족 간 분쟁으로도 되고 있고요. 특히 이 반군 내부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국제 평화 회의를 한다고 할 경우에도 이 반군들 사이에서 의견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참여해야 될 반군의 그 참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인권단체들은 시리아의 반군이죠. 반군 연합이 내부적으로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 여기에는 그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무장분자들이 상당히 개입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리아 정부군뿐만 아니라 이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과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의 정규 반군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시리아가 러시아에 휴전을 그 제의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그렇지만 이 시리아 정부가 러시아에 그 휴전을 제안했다는 것은 시리아 그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회담을 하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시리아의 전역에서 그 휴전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네. 최대 접전 지역이죠. 알레포란 지역에 일단 휴전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이고요. 또 포로 교환, 양측 간에 상당히 많은 수의 포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포로 교환을 하자 이런 것으로서 22일로 예정된 그 국제 평화 시리아 평화 국제 회의를 앞두고 상당한 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군 측이 어떻게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리아 반군 내의 갈등이 그냥 이렇게 그 의견 뭐 대립이나 충돌이나 이런 것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전투 상황까지 가는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시리아 인구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쿠르드족은 정부군 및 반군 양측과 대립을 하고 있고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정부 수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그 양상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다음에는 이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그 핵 관련 행동 계획이 20일에 이제 이행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행동 계획이라는 것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지난해 11월 당시에 이란과 서방 그 P5 플러스 1 영어로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미국을 포함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방과 결국 이란이 핵협상을 벌여오다가 지난해 11월에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네.
그 잠정 합의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 이란이 무기급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을 하고 서방은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서로 주고받기를 한 건데요.
네네.
20일부터 그 이 합의 사항을 협상 양측이 6개월간 그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번에 발표된 그 합의 이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미국 그 백악관이 그 요약본을 앞서서 공개를 좀 했는데요. 그 백악관이 그것을 그렇게 좀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이른바 안보리,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이란과 협상을 벌린 거 아닙니까?
네, 네.
그중에서도 미국은 이번 협상 타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그 핵협상이 이렇게 타결된 데 대해서 잠정적이긴 하지만요.
네.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1차적으로 백악관이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란이 처음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핵개발 의혹을 받았던 이란이 처음으로 핵계획의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에 합의했다라고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또 핵계획의 핵심 부분을 되돌리는 그런 합의가 이번 합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 사찰단에 이란 당국이 그 전례가 없는 접근, 사찰을 위한
네.
접근을 허용했다. 이렇게 이번 합의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란과 그 나머지 6개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상호 그 주고받기를 통해서 이란의 완전한 핵 폐기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이행 계획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합의 이행서 요약본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이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게 직접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 이게 이행 합의를 발표한 후에 네.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백악관이 그 이 이행 합의의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논란이 생겼죠. 이랑 그 핵 협상 수석 대표가 이 합의의 이행 이후에 이제 한 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란은 이번 합의 후에도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게 되고 농축 시설도 유지하게 된다. 이제 이런 골자로 말을 했습니다.
네.
당장 그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했는데요. 백악관의 그 이행 합의서를 즉각 공개하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이행 합의서는 아까 윤 기자가 설명한 대로 그 미국만 그 참여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참여한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의 합의가 있어야만이 이행 합의서를 그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공화당에서 그걸 바로 즉각 공개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 미국이 이란과 비밀리에 공개된 합의 외에 어떤 그 별도의 합의를 한 게 아니냐. 일종의 이면 합의를 말합니다.
네.
이제 그런 의혹까지 제기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이 바로 이제 이런 의혹을 부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 합의서의 요약본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 문제가 되는 이란 핵협상 수석 대표의 말은 얼핏 보면은 그 맞는 말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는 건 맞지만은 무기 제조를 못하는 그 아주 저농축 우라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화의 용도의 그 우라늄 농축 활동은 그 허용이 되되 무기급 수준에 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활동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네.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5% 이하로 그 농축 기준을 낮춘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항상 우리가 그 이란의 이 핵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 북한은 이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그런 그 농축 수준이라든지 또 원자로를 월 1회 방문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북한의 경우에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죠. 사찰을 뭐 할 수도 없는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북한과는 지금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면에 합의가 있었다. 이것 가지고도 이제 국제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면 합의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이면 합의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네. 이면 합의가 이렇게 그런 의혹이 나온 배경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잠깐 그 이행 합의서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란은 그 우라늄 농축도 5% 이상을 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아까 설명대로 들어갔거든요.
네네.
5% 미만일 경우에 그 에너지 활용 등 그 평화 용도로는 가능하지만 무기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은 이미 농축도 20% 상당하죠. 20%의 우라늄을 상당량 이미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미 생산된, 우라늄이죠. 비축 우라늄의 경우에는 농도를 낮추는 등 방식으로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이 밖에 이란은 그 추가로 원심 분리기를 설치하거나 농축시설을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추가로라는 말인데요.
네.
그런데 기존의 시설이나 기존의 원심 분리기, 그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평화적 용도의 저농축 우라늄은 여전히 그 농축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란은 그 3.5%의 저농축 우라늄은 계속 생산할 수 있다. 합의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기존 농축 시설도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서방에서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그 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풀리게 되는 제재를 돈으로 따지면은 6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어마어마한
네.
돈이죠.
네, 네.
특히 그 현재 여러 은행들의 그 분산에서 동결되어 있는 420억 달러 규모의 이란의 그 자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풀리게 됩니다. 물론 한꺼번에 풀리는 건 아니고요. 이행 작업의 그 진척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그 해제가 됩니다. 1차 조치로 다음 달 초에 5억 5천만 달러가 이란 정부로 들어갑니다.
네. 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이란은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결국은 무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그 의혹을 사고 있고 북한은 그보다 훨씬 더 아예 공개적으로 국가 방어를 위한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아예 공개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중단하기로 하고 서방과 이런 그 교류를 하려고 하고 북한은 무엇 때문에 전혀 그런데 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지 못하는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될까요?
그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 단계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스스로가 핵 보유국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물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그 핵 기술 개발을 이뤄냈고 또 몇 개의 핵무기를 플루토늄을 이용한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백악관의 그 당국자가 말한 대로 이 핵 개발 저지와 관련해서 북한은 이미 넘지 말아야 될 문턱을 한 단계 넘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란과는 대응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현재 미국의 그 입장은 일부 관측들 통들의 분석으로는 미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무기 개발 그리고 그 확산 이전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란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그 협상을 통해서 초기에 핵 개발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나라의 핵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지금 윤 기자가 잘 설명을 했는데요.
네.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결국 그 핵 개발 그 정도, 핵 개발 단계가 다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북한은 이미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핵 보유 의지를 여러 번 천명을 해왔습니다.
네.
반면에 이란은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그런 입장은 밝힌 적이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의 그 급변 사태, 또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의 한반도 부분, 그리고 시리아 사태에 관련한 미국의 그 지원, 또 이란의 핵 행동 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윤국한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